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쁜 소식 남원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3년 6월 3일 이렇게 은혜로 남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남원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간 지 이렇게 한 달 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문을 딱 빠져나오면서 아, 내가 이제 남원 시민이 됐구나. 남원 사람이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10년을 살게 할지 평생 살게 할지 제가 이 남원에서 은혜로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면 복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남원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만인의총이라고 이렇게 큰 무덤이 있더라고요. 예, 전라도 말로 맷동인데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입구에 이제 그 이렇게 공원화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만인의총이에요. 1만 만자 사람인자 의로울 의자 무덤총자 만 명의 의로운 사람의 무덤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그 이제 조그만한 그 역사관이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시대가 있었는데 1592년도에 선조 왕 시절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습격을 받으면서 이제 선조 대왕은 한양을 버리고 이제 뭐 강화도로 또 개성으로 평양으로 피난을 갈 정도로 온 조선이 일본에 이제 숙대밭이 된 거죠. 그때 일본은 조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뭐 칼이나 뭐 이렇게 농기구 그런 무기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군대도 약했고.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그때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율곡 이이였는데 그분이 이제 조정에다가 상소문을 올렸어요. 10만 명의 군인을 양병해야 된다. 10만 양병설. 그래서 남해안에 들어오는 외적들을 이렇게 방비해야 된다. 그렇게 기가 막힌 좋은 상소문을 이렇게 이제 조정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 조정에 이제 여당도 있지만 야당도 있었겠죠. 노론, 소론 이런 거 뭐 역사에 보면 서로 막 그 정치 싸움을 하고 동인, 서인 그러면서 좋은 의견이었지만 그 10만 양병설이 이제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1597년 정유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외적들이 야, 이 조선 이거 보니까 너무 만만한 거라. 지난번에 그렇게 두드러 맞아놓고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조선을 보니까 너무 우습고 시피 보이고 그러면서 일본이 재침략을 해서 이제 정유재란이에요. 정유년에 일어난 난이다 이거죠. 그때 이제 남원도 남원성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남원읍을 이렇게 쭉 싸고 있는 그 남원읍성에 이제 군인은 3,000명 그리고 주변에 구례군이 있고 또 곡성군이 있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군에서 이렇게 농민들 백성들이 어린아이 뭐 부녀자 합쳐서 이제 만 명이 그 안에 모인 거예요. 만 명이 그 안에서 일본하고 이제 일본 외적들하고 대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기가 뭐냐면 조선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지게 짝대기 또 뭐 여자들 호미 돌멩이 쇠시랑 농기구의 농기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 몇 자루 활 몇 자루 가지고 그 일본의 정예 부대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 3개월 동안을 버티면서 이제 그 만 명이 일본의 왜군들에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조가 이제 와서 야, 이 만 사람이 거기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서 한쪽은 이제 진주성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한양을 쳐들어 올라오고 한쪽은 서쪽으로 이렇게 여수 남원 쪽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죽음으로써 그 전쟁을 지연시키면서 이제 왕은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렇게 만 명의 의로운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덤을 세워줬다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정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유비무환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육남매를 키우는데 가난했어요. 농사짓는 아버지 육남매 가르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우리 집 가훈은 우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애. 버둣자 사랑했자.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또 사이좋게 우애해라. 그리고 이제 마루에다가 우애라고 이렇게 크게 글씨를 붓글씨를 써서 걸어놓고 그러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장가가 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우애라고 배웠는데 우리 집 가훈을 뭐라고 할까? 우애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유비무환. 옛날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역사의 어떤 교훈 그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베트남이 월남과 월맹으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월남은 남쪽이고 이제 월맹은 북쪽이었는데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인구의 숫자나 또 군사력이나 월남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쪽이 훨씬 더 강했대요. 인구 숫자도 많고 또 경제력도 한 10년 정도 앞서고 군사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월남이 훨씬 더 막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월맹에서 이제 월맹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월맹에서 계속해서 월남에 이제 그 간첩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정부 요직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방송국의 기자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그러면서 월맹에서 계속 월남을 야금야금 그 국민들을 선동하고 월남은 많은 백성들은 설마 우리가 월맹에게 당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경제력도 앞서고 인구도 많고 비교가 안 되는데 설마 우리가 월맹에게 지겠어? 무사안일주의죠. 그러면서 그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데 이제 월맹하고 월남하고 이렇게 실제 딱 전쟁을 하면서 많은 그 월남의 지도자들이 월맹에게 포섭을 당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또 비밀을 이렇게 다 전해주고 하면서 월남에게 월맹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싸이공입니까? 그 도시가 함락되고 수많은 월남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그들이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탈출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트 피플이더라고요. 역사의 교훈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보거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들이 와 닿는데 저도 이제 제가 개인의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얼마나 부자면 자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막 기가 막힌 옷이겠죠. 네. 뭐 메이커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운 배옷 좋은 옷이겠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걸 쫓아가겠죠. 근데 반대로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는 헌대를 아르며 이 거지는 얼마나 불쌍하냐면 헌대 부스럼이 나고 상처가 났는데 뭐 소독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기가 더 썩고 곰고 진물이 흐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19절서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삶을 그려놓았는데 그런데 이 육체의 삶이 21절에서 끝나고 육체의 삶이 끝나고 끝이 아니라 22절서부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육체의 세계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는 이게 실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허상이더라고요. 허상. 제가 어느 날 저희 시골에 가서 제 옛날 앨범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 10살 때 사진, 20살 때 사진 제가 엊그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고 엊그제 고등학생이었 같은데 벌써 나이가 50이 가까이 됐어요. 50은 안 됐어요. 49이에요. 50 가까이 됐어요. 마음은 아직도 어제 제가 전주에서 학생 캠프에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 중고등학생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야,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그때 현실을 실상으로 알고 살았는데 실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더라고요. 허상이더라고요. 진짜 실상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가 부유하게 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예비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2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습니다. 모니터에 나오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복되게 살고 모든 축복을 불러오는 인생의 행복의 키워드가 낮은 마음이더라고요. 가난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가난하지만 우리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고 복스럽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네.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복스럽게 생겼다. 뭐 할머니니까 손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주겠죠. 이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팔계 같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보는 시각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할머니는 아이고 막 군복주 같고 복스럽고 복덩어리고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 저팔계다. 또 좀 더 자라니까 이제 좀 자라니까 불독처럼 생겼다. 또 좀 자라니까 이제 두꺼비처럼 생겼다. 제가 99년 이렇게 이제 하양으로 첫 사역지를 나갔는데 2000년도에 제가 하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이렇게 오후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이제 이렇게 오후에 넥타이를 메고 축호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함께 축호전도를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시골 농가에 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하고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잠시 후에 어떤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막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막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얼떨결에 그래 이렇게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딱 보니까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선거 운동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할 때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막 이렇게 뭐 뉴스가 나왔는지 또 뭐 연설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막 이제 TV에 나온 그 모습을 그 어르신이 보다가 이제 잠이 드셨나 봐요. 그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얼굴 잔상이 그 어르신 뭐 이렇게 잠결에 있었겠죠. 밖에서 잠시 후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제 누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경상도니까. 그래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 있는 거라. 사람들이 저보고 노무현 대통령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참 재작년이네요. 2013년 이맘때 저는 참 이렇게 경기도 파주에서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종이 저를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남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학교 훈련을 다시 받게 됐어요. 작년 이맘 재작년 이맘때 이제 강남교회에 이렇게 성경학교 훈련을 받는데 오후에 전도를 나가요. 그 서초구에 있는 밑에 이제 보금자리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아파트 단지에 오후에 이렇게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아파트 단지에 어떤 중년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이렇게 뭐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년 이렇게 신사 같은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실례합니다 하고 딱 가서 말을 거니까 이분이 딱 저를 보자마자 아니 임채무 씨께서 저도 놀래고 임채무 씨께서 어쩐 일이시냐고 하면서 저한테 임채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임채무가 아니고 저는 박영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자기 임채무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임채무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나중에 가까워졌는데 별명을 박채무라고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복스럽게 생겼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배 타는 선원이 됐어요. 근데 왜 배를 탔냐면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탔거든요.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잘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면 이제 해양대학도 국비로 이렇게 다니는 학교지만 이제 배 타면 그때 80년도 후반인데 돈을 좀 벌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부산에서 범양상선에 이제 기관사가 돼가지고 배를 타는데 배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마음이 막 이렇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원들의 삶이 좀 거칠어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과격하고 좀 그래요. 저도 이제 그냥 그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어울려 지내는데 마음은 막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곤고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한 항해사가 저한테 성경책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내가 한번 마음을 정하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좀 어렵지만 막 이제 마음을 써서 읽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믿으면 쉬고 복받고 좋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막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막 제가 죄하고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한 번은 레위기 11장을 읽다가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니 너희는 그 죽음을 만지지 말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거는 부정하다. 비늘이 뭘까? 비늘이 없는 게 오징어는 부정하더라고요. 오징어, 낙지, 맛있는 게 또 부정해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법에 매여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오징어를 안 먹으려고 그것뿐입니까? 신약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제가 이제 막 죄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제가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기관실에서 쇠파이프를 하나 가지고 제 방에 갖다 놓고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쇠파이프로 이마를 때렸어요. 나중에 이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쇠파이프에다가 고무 테이프를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쿠션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덜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 2년 넘게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팔부둥을 쳐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데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네가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대로 못 살겠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성경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막연한 천국이나 지옥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포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차에 제가 타는 배가 부산에 왔는데 제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예요. 광주에 이렇게 이제 한 3일 정도 볼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딱 끊고 출발 시간을 보니까 10시 30분 마지막 부산발 이제 부산에 가는 마지막 무궁화호 열차. 시간이 한 4시간 남더라고요. 6시 반에 표를 끊으니까. 4시간을 어디서 뭐 할까 하고 역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제3 거듭나는 비밀 포스터가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 한번 가보자. 제가 그때 배 타고 있었던 시절이라 굉장히 좀 폼을 껄렁껄렁하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도 이렇게 앞머리는 짧고 뒷머리는 길고 또 상의는 쫙 달라붙는 나시 옷에 바지는 배꼽 바지, 뒷주머니는 도끼빗 하나 꽂고 늘 터미널 같은 데 가면 버스 안에 가면 경찰이 이렇게 신분증 보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제3 거듭나는 비밀 세미나 장소에 이렇게 가서 뒤에 앉아서 처음으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민수기 21장 불뱀과 노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시간 말씀을 진짜 한 5분처럼 들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그때 23살쯤 되는 나이였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는 면제받고 바로 이렇게 배를 탔으니까 23살, 4살. 제가 한 24년을 살면서 저는 모든 시각이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의 중심이 저였어요. 그럼 사람이 눈이 자기에게 달려 있잖아요. 평생 살면서 자기 모습을 자기는 한 번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정확하죠. 눈이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배라는 배를 타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넣어서 또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하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춰주셨더라고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저를 보게 하면서 그때 민수기 21장 말씀이 불뱀에 물려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불뱀의 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모세를 통해서 노뱀, 노수로 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면서 그 민수기 21장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짝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제 눈을 띄워 주셨어요. 시각을 바꿔 주셨어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실상인 줄 알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애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주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은혜로 93년도에 우리 성교회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쭉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진주조계에 관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됐어요. 진주조계. 여러분, 조계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죠. 다른 모든 보석들, 뭐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보석들, 이 보석들은 이제 광물로 이렇게 땅속에 매장돼 있죠. 금도, 은도 사람들이 캐내는 거죠. 근데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 조개의 어떤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야, 이 진주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진주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거지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사업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노숙자로 전락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삶이 비참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 이 거지는 이제 자존심도 없고 자기 생각도 비우고 이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이 거지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삶은 70년, 80년으로 끝이 나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태어난 거는 다 순서가 있어도 죽음은 순서가 없다 하죠. 근데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해서 아브라함 품, 믿음의 조상, 이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뭐 돈 많은 부자가 뭐 다 이렇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나?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이야기죠. 마음이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 있어도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낮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빈 그릇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표면적으로는 망했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도 마음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존심이며 체면이며 이런 걸로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거지가 지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으악 하고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은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끝이 없어요. 저는 제가 배 탈 때 구원을 받기 전에 막연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마음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믿져봐야 본전인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때로는 구원을 너무 이렇게 죄가 안 씻어지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더라고. 아이, 천국과 지옥이 없을 거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성경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다 지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이 개판 5분전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써서 그나마 이렇게 좀 착실하게 살아라고 만든 책일 거야.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마음 밑바닥에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율법 속에 가두어가지고 팍 낮추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복스럽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배 타면서 하여튼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방법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제가 막 일요일날 되면 배에서 배가 이제 365일 뭐 거의 항해하니까 브라질까지 가는데 항해만 막 60일씩 해요. 일요일날 되면 물 한 컵 들고 빈 골방 이제 배에서 빈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시면서 노트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누나 껌 훔쳐 먹은 거, 아버지 뭐 거짓말 친 거 죄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루 종일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한 6시나 돼서 해가 뉘엿뉘엿 질무렵에 나오면 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셨겠지. 그때뿐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예.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들려주는데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하늘의 세계.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육체는 병들고 정말 나약함 속에 있고 내세울 게 없는 나사로에게는 그 하늘에 속한 소망이 너무 자기에게 귀한 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동안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것,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동안 그는 전혀 하늘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거나 예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이번 2015년도죠. 신년사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번 신년사에 목사님이 12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정말 현실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실상으로 여기면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거나 믿음을 노래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24절서부터 2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러면서 이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인생의 부귀영화죠. 행복하고 육체가 만족하고 그 부귀영화를 쫓는 바로의 왕궁에서 사는 그 삶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지금 부귀를 쫓는 이 현실이 허상이구나. 이건 잠시 잠깐 후에 끝나는 세계구나.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실상의 세계에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구나. 진정한 유비무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하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않고 해봤다고 했을 정도로 솔로몬은 부와 어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전도서를 딱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그게 우리 육체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면 분위기가 엄숙하죠. 상주가 슬퍼하고 있고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냐. 초상집에 가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똑같이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구나. 저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목구비 이 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도 잠시 후에는 저렇게 무덤으로 가겠구나. 관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겠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다. 그러나 우매자,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연락, 잔치하고. 여러분 뭐 돌잔치며 결혼식 잔치 부담 없잖아요. 가서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잔치집은 육체를 기쁘게는 하지만 마음에 남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러나 오히려 초상집 분위기도 무겁고 침울하고 하겠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을 살펴보고 너무 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3차 수양회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이 수양회로 이끄셨다는 마음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역사에 보면 유비무환이 안 돼서 정말 고통하는 게 많은데 정말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고 힘있고 그런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나 거지나 그냥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거죠. 너의 창조자, 곧 하나님이시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7절에도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땅으로 돌아가지 여기서 앞에 흙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신을 주셨구나. 신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영혼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복음 전도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하늘의 세계에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높은 마음, 자존심, 체면, 알고 있는 지식, 기준이 다 비워진 거예요.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99년도부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했지만 참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제가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가서 참 이렇게 기운 없이 지냈어요. 고향에서 아버지도 이렇게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또 잠시 후에 저희 아내도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이제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았구나. 내 시각으로 살았구나. 정말 내 마음으로 사는 동안 나는 당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주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아내하고 지내면서 아내가 저에게 된장국을 끓여주면 제가 당연하게 된장국을 먹고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당연하게 먹고 왜? 내 아내니까. 또 속옷을 빨아주면 당연하게 꺼내서 입고 또 수건을 빨아주면 당연하게 그걸로 닦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저희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아내 없이 한 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야, 이 집에서 살림하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와, 김치찌개를 암만 끓여도 맛이 안 나요. 네. 아내가 끓여줄 때는 제가 당연하게 먹었는데 너무 맛이 안 나서 꿀을 좀 넣어봤어요. 김치찌개에다가 어떻게 하면 맛을 낼까 하고 처음엔 설탕을 넣었다가 나중에 꿀을 넣으니까 달달한데 맛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아이들이 희한하다 하면서 그래도 아빠가 해주는 거니까 먹긴 먹더라고요. 세탁기가 뭐 당연히 다 이렇게 세탁해주겠지 했는데 뭐 수건이고 속옷이고 뭐 바지고 다 넣고 저는 하이타이 탈탈 넣고 돌리면 될 줄 알았어요. 갈수록 속옷이 까매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건 갈수록 수건이 깡깡해지더라고요. 수건이 뻣뻣해져요. 아내가 해줄 때는 부드럽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하루는 에스더 성경을 읽는데 에스더의 성경에 와스디라는 여자와 에스더가 나오더라고요. 두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에스더에서 보이더라고요. 와스디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와스디는 막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고요. 아수르의 왕후가 됐어요. 뭐 그냥 보통 여자가 왕후가 됐겠어요. 가문도 훌륭했을 거고 미모도 출중했을 거고 학식도 학벌도 대단했을 것 같더라고요. 재치도 있고 그랬던 와스디인데 어느 날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지? 와스디 마음에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와스디 마음이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주인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와스디는 속한 마음이 아니라 인도를 받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높아져 있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와스디가 그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 저에게도 내가 예전에는 소중한 줄로 몰랐고 귀중한 줄도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다 제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복되게 살았는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내게 너무 귀했구나. 내가 귀해도 귀한 줄 몰랐구나. 내가 너무 소중한 아내하고 살면서도 소중한 줄 몰랐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제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너무 귀한 정말 소중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귀한 아내를 만나고 또 귀한 자식들을 내가 만났구나. 야, 내가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뭐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귀한 종을 만났나. 제가 성경에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세운 종들이 있는데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 삼갈, 삼손, 입다, 기드온, 사무엘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는데 그 종들은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 같은 자들이었더라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더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운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왕 같은 분이시구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이런 교회 좋은 종을 만났나. 하나님이 이 부자나 거지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부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고통합니까? 으아,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이사야 56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거지에게 뭘 요구하면 거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거지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시며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며 이런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의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복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맛본 것처럼 하나 우리에게도 정말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마음껏 저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